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서로 상대방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오늘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지난 하루 동안 친러 반군들로부터 112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또 반군이 철도 요충지 데발치에프 마을에 대한 공격을 증강하면서 화기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반군 사령관 에드워드 바수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와 호를리프카 외곽에서 도쿠차에프스크 지역에 폭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휴전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중화기 철수 작업이 곧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프랑스 언론에 반군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어 무기를 철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와 리비아 군 전투기들이 오늘 리비아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리비아에서 납치한 21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양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공습은 ISIL이 인질 살해 장면이라며 동영상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다르나 마을에 있는 ISIL 기지와 무기 저장소 등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참수는 잔혹한 테러 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는 주황색 옷차림을 한 남성들이 해변가로 끌려와 무릎을 꿇린 채 일제히 참수당하기 전에 한 무장요원이 카메라를 향해 영어로 연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주말 수도 코펜하겐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행사장과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지원하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50대 영화감독이 숨지고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슬람 급진주의 사상에 물든 과격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상하이시 보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후앙 펜핑 상하이시 지방보건가족계획국장이 48만 1000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22만 5000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은 당원들에 대한 내부 기율 감찰을 통해 고위 정치 자문관 한 명의 지위를 박탈하고 출당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수룽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막대한 뇌물을 수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의 마이트리 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오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한 각종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지난달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첫 해외 방문입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오랜 내전 과정에서 4만여 명의 타밀족 주민들이 정부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대통령의 날이라는 국경일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지난 187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일인 2월 22일을 기념해 처음 연방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그 뒤 미 의회는 지난 1968년 이날을 2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와 학생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2월에는 초대 워싱턴 대통령뿐 아니라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 전 대통령의 생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부관 참시라는 형벌이 조선시대에 있었죠. 이미 죽은 사람의 죄목이 드러나서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극형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죠. 그리고 나라가 죄인에게 가했던 벌이고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서 충격이 큽니다. 프랑스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묘가 훼손돼서 유대인 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지만요. 프랑스 당국은 잇따르고 있는 유대인 혐오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런 묘지 훼손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 인구가 작년에만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당국이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이런 사건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추운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폭설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는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영상 1도 예상하고요.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좀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내일 오전 흐리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0도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도 내일 오전 눈 소식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일본 도쿄 내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영상 9도 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맑습니다.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도가량 되겠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B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현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뒤에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쿠바 또한 최근 미국과의 국교를 재개했다면서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또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곧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올해도 이산가족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슴 아픈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아픔을 덜어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고 조건 없는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는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전제 조건만 나열하고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북한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죠. 광명성절인데 다양한 축하 행사가 펼쳐졌다죠. 이 소식 알아볼까요?
네, 북한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평양 대동강변 주최 사상탑 일대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펼쳤습니다. 또 같은 시각 김정은 주일위원장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대동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위원장은 전국 유치원과 타가소, 소학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냈고요. 내각 수산성은 평양 유가원과 A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물고기를 보내주며 명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3월 초부터요 미한 연합 키리졸브 훈련하고 또 독수리 연습 시작되는데 미군 병력이 얼마나 참가합니까?
네,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는 통상 미군 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미군 병력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김민석 한국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늘고요. 또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은 줄었는데 미한연합사령부는 지난해에도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을 1,700명 늘리고 독수리 연습 참가 병력은 2,000명 정도 줄인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 훈련이 이 지휘소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야외 기동 훈련은 줄어든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모의 실험인 지휘소 훈련이고요.
네.
독수리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훈련인데요.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3,000명 늘었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올해 훈련이 야외 기동 훈련보다는 지휘소 훈련이 좀 더 강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가요 신임 중국 주재 대사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는데요. 김내정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내정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네.
청와대가 김내정자를 발탁한 건 안보 외교 분야 전문성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또 중국 인사들과의 접촉을 감안해서 중량급 인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소식 알아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리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소니 해킹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보다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재산 훼손이자 상업적 절도 행위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 해킹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는 사회자 언급에 그렇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또 영화 인터뷰와 관련된 범인이 북한이라는 지적에도 맞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비 태세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런 종류의 공격에 반드시 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하원이요 전 세계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북한의 종교 탄압도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11일 전 세계 종교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공화당의 짐 브리든스타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세계 11개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 의회사나 국제종교자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으며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당하면서 끊임없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의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중국이 두만강 하구에 국제 관광구를 설치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 소식 알아볼까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지린성이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지대 국제 관광 합작구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내외국인이 출입이 자유로운 국제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린성의 계획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세 나라의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면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상인들이 이 지역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국제적인 생산과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아,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인 14일 오후 무장 괴한이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행사장을 공격해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어 자정쯤엔 코펜하겐에 있는 유대인 회당 밖에서 누군가가 총을 쏴 유대인 한 명이 목숨을 잃고 경찰 두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덴마크 경찰은 확보한 폐쇄 회로 화면과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용의자 한 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5일 새벽 3시 50분경 경찰이 코펜하겐 시내에서 총격전 끝에 이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또 사살된 용의자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용의자를 숨겨준 남자 두 명을 체포했는데요. 이 소식 거의 모든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사살된 용의자가 누군지는 밝혀졌습니까?
네, 덴마크 경찰은 일단 테러 분자가 범죄 전과가 있는 22세 덴마크인이라고만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용의자가 2주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오마르 엘 후세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면 이 사살된 테러 분자가 중동 출신 이민자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내전이 한창이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어제부터 휴전이 발효됐는데요. 현지 상황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12일에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상이 모여 15일부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이 정부군이 반군에 포위된 것으로 알려진 네발치베를 제외하고는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대체로 휴전 협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소식 역시 인터넷 뉴스 사이트 대부분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협정이 전투 중단뿐 아니라 또 다른 조처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협정 발효 둘째 날부터 양측이 중화기를 50에서 140km 폭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 리비아에서 이집트 콥트 기독교를 참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소식도 화제였네요.
네, 15일 인터넷에 ISIL이 만든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네.
ISIL은 이 동영상에서 자신들이 리비아에서 납치한 콥트 기독교도 21명을 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역시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이어서 리비아에도 진출한 겁니까?
네, 이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조직은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 조직인데요. 이들은 ISIL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대략 세 조직이 ISIL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독교 소수 종파인 이집트 콥트 교도들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슬람 반군이 장악한 리비아 동부 해안 도시 시르테에서 억류된 노동자들입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집트 공군이 리비아 내 ISIL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네. 네, 핫클릭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 쿠바와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이요. 이 쿠바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했다는 소식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거렸네요.
네, 미국 국무부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쿠바 민간 기업으로부터 살아있는 동물, 식품, 농산물, 그리고 주류 광물, 화학품, 무기, 탄약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한국 네이버 뉴스 국제면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물품이 쿠바에서 이른 시일 안에 미국으로 들어오기는 또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쿠바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국영기업이 생산 관리하고요. 또 민간기업이 쿠바 정부 허가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규모가 크고 거리가 가까운 미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면서 쿠바 내 민간 기업들이 대미 수출용 제품을 곧 개발하기 시작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텔스라고 하면은요, 레이더 추적을 피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일본이 자체 제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연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일본 네이헌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연구용 스텔스기를 개발 중인 선진 기술 실증기 심신의 시험 비행을 올 8월로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한국연합뉴스 국제면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일본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죠. F-35를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자체로 개발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산 스텔스기 수입과는 별도로 일본 내 굴지의 제조업체들을 동원해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립을 맡고 엔진은 IHI, 날개는 후지 중공업, 조종석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진 기술 실증기 심신은 상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스텔스 성능과 엔진 추적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뉴스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60점 정도의 한글 평화지도 또 여주 도자기로 빚은 세계 평화 도자기를 전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 회복된 멋진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런 시간을 기회해 봅니다. 박수처럼 말이죠.
국회의원 회관 중앙홀 한겨운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멋진 지도와 그림들, 여주 도자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세계 평화 작가 한국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첫 번째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글쎄 소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직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 특별전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그 열기를 그대로 느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만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겠다 이걸 확신했습니다.
한한국 작가는 한글을 바탕으로 22년째 약 200만 자에 달하는 6종의 새로운 한글 서체를 개발해 2에서 8미터 크기의 특수한지에 작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에 걸쳐 역사와 문화, 평화의 시를 담아 세계 평화 지도를 세계 최초로 그리는 국내외 유일의 세계 평화 작가입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지도 등 전 세계 36개국 평화 지도와 대형 평화 지도를 완성했는데요. 이번 특별전에는 한한국 평화 작가가 22년간 가로 세로 1cm 한글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그린 50점의 다양한 한글 세계 평화 지도와 여주 도자기로 빚은 14개국 세계 평화 지도 도자기를 함께 전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총 저희가 한 60여 점을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08년도에 북한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한반도 평화 지도를 이번에 영인본으로 특별히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고 또 희망 대한민국, 재헌헌법 전문을 통해서 희망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깨우자,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희망 대한민국 7미터 대작을 또 전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25개 국가 한글 평화 지도를 이번에 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2008년도에 유엔 본부에 100만 자 한글로 구성된 평화 지도를 유엔 22개 국가에 기증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14개 국가에 작품을 유엔 본부에 기증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시회에는 관람객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한한국 작가는 7미터 크기의 대작인 희망 대한민국을 영인본 액자로 특별 제작해 모든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기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흘림이다 보니까 글씨 하나하나를 지금 숙지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리게 봐야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작가님께서 세계 지도를 그리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긴 한데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그 긴 시간, 장시간 동안 표현한다는 그 놀라운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한국 박사님이 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성함도 그거에 있거든. 나라 한 나라 한 나라국이에요. 뭐든 그런 게 느껴지네요. 두 단어인 것 같아요. 통일하고 평화.
구슬을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것 같고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여주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또 특별해서 이제 와봤는데 정말 이게 뭐 세계적으로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북한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화 교류를 함으로써 이렇게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특이하고 글자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고 또 한글로 이렇게 작품을 특이하게 만들어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좀 호기심이 더 생겼다고 할까요?
뭔가 역동적인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난해하죠. 그리고 또 한국이 작가님 또 아는 분이 소개를 해서 초대가 왔는데 제가 봤을 때 희망 한국이 저도 또 하는 일이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뭔가 흥분되고 지금 그래요. 태극기를 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뭔가 그저 글씨만 봐도 작품만 봐도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우러나와요.
한한국 작가는 평화지도를 계속해서 그려서 북한에도 가서 펼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자를 이제는 좀 건강상 키워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한자 한자 1cm 염을 담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많게는 2만 자, 적게는 몇천 자를 담게 되는데 글자가 적음을 적을수록 그 많은 그 염원을 담을 수 있어서 1cm 염원을 담고 있고 또 이 평화지도는 한글, 서예, 미술, 측량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한글이 이 적은 글씨로 들어갈만이 정교한 지도가 표현이 돼서 1cm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한국의 평화지도는 염원의 지도고 희망의 지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평화도자기는 2008년도 유엔본부 22개국 기증에 이어 6년 만에 추가로 튀니지,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유엔 14개국 대표부와 주한대사관에 기증돼 영구 보관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거리 부릅니다. 아스피린.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입니다. 먼저 세상살이 맑을살이에서는요. 신조어 경단녀 소개하고요. 컴퓨터와 관련된 단어들 점검해보겠습니다. 또 찐하다라는 말 정확한 뜻 알아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는 시간 총 쏘는 법을 배우는 파키스탄 교사들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아프리카 구전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손전화 앱이 나이지리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살이 맑을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99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흥미롭고 유용한 내용으로 꾸며지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직장 여성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과거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결혼하고도 계속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혼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사정이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이런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단녀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분들에게 취업과 교육 훈련을 해서
흔히 경단녀라고 부릅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맞춰 올해 여성 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취업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말은 바로 경단녀입니다. 자,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 지기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소개해드릴 말이 아이를 낳은 직장 여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경단녀, 경력이 단절된 여자 뭐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경단녀란 출산, 육아 등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결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합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의 인구가 2012년 417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전체 생산가능 여성 인구의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거나 기르려고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들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위해서 일단 일을 그만두면 아무리 유능하고 경험이 많아도 다시 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 잘 입증되는데요.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2%인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6.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올해 직장을 쉰 여성이 일자리를 다시 얻기가 절대 쉽지 않겠죠.
네. 또 설령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어도요, 이전 경력을 살리는 여성이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경단녀들은 과거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 상점 계산원 같은 저임금 단순 업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단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자료를 보면 2012년에 한국에선 여성 12만 2,600명이 취업했는데 이 가운데 40%가량이 계약 일용직이었고요. 분야 역시 서비스, 사무, 회계관리 같은 주로 저임금 단순 직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50대가 되면 이런 업무에서조차 여성들이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한국 정부는 작년에 이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정규직이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네.
가사나 유아 등으로 바쁜 경단녀들에게는 이렇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편할 텐데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삼성이나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도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아 참, 컴퓨터가 왜 이러지? 모니터도 안 나오고 이거 완전히 맛이 갔네. 승모, 내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래? 본체에 전원은 들어가 있는데 일단 모니터가 안 나오고 어? 그런데 본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에이, 아무래도 이 하드디스크가 나간 모양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어쩌죠? 당장에 컴퓨터가 있어야 숙제하는데.
이거 오래된 데스크톱이지? 아이고, 이 마우스 하며 이 키보드는 또 언제 나온 거냐? 게다가 구닥다리 하드드라이브에 용량도 너무 작네. 지원아, 이번 기회에 PC 하나 새로 장만하는 게 어떻겠니? 이번 참에 아예 근사한 노트북을 하나 사지 그래.
노트북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한창 넷북이라는 걸 많이 쓰던데 넷북은 어떤가요?
넷북이 한동안 인기였는데 이 판형 PC가 나오면서 한물 갔어. 내 생각엔 그냥 노트북을 사는 게 좋겠다.
그럴까요, 그럼?
자, 그러면 이 컴퓨터는 목통이니까 조금 기다려봐. 일단 내 노트북을 가져올 테니까 먼저 인터넷에서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 좀 알아보자.
한국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들을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요즘 통신과 관련된 말들 익혀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컴퓨터와 관련된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이 상황극에서 먼저 컴퓨터가 나오네요.
네, 북한에서는 컴퓨터로 적는 컴퓨터는 문서를 만들고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 어려운 계산, 그리고 자료 관리도 할 수 있는 고성능 기계를 말합니다.
네, 이 컴퓨터 중에서도 특히 PC라고 하면은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데 이런 PC는 대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그렇습니다. 바로 데스크톱과 노트북이 있는데요.
네.
데스크톱은 책상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컴퓨터입니다.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데스크톱은 모니터, 본체, 키보드 등 몇 개의 기계로 구성됩니다. 다음 노트북은 흔히 랩톱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공책 크기로 만든 컴퓨터를 말합니다. 또 상황극에서는 넷북이 나오죠.
네.
이 넷북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형 노트북인데요. 노트북보다는 속도도 느리고 기능도 적은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장치의 몸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하드웨어에 대한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먼저 모니터가 나오는데요. 모니터는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과 같은 화면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본체가 나오는데 본체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몸체를 뜻합니다.
네. 그런데 데스크톱이든 노트북이든 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 하드디스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본체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의 기억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또 상황극에서는요. 또 마우스와 키보드 그리고 용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마우스는 컴퓨터 입력장치의 하나인데요. 본체에 선으로 연결하는 유선 마우스와 선 없이 연결하는 무선 마우스가 있습니다. 다음 키보드는 역시 컴퓨터 입력 장치의 하나로 타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자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량이란 하드디스크나 USB 그리고 메모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참고로 용량을 재는 데 사용하는 단위는 큰 것부터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리고 메가바이트가 있습니다.
야, 정말 근사한 노트북이 많네요.
그렇지. 사실 노트북이 예전엔 무척 비쌌는데 이젠 대중화가 돼서 값이 많이 내린 거야.
그런데 본체 말고 이것저것 사라고 권유하는 장치들이 많네요. 이건 뭐지? USB?
어머, USB 몰라? 이동식 저장장치잖아. 컴퓨터에서 자료를 내다받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장치 아니니. 신문 보니까 북한에선 이 USB를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구만. 이걸로 한국 연속극이나 영화를 몰래 볼 수 있어서 그렇다지 아마.
네, 그렇게 작은 거면 보안원한테 걸릴 염려도 적겠네요. 그런데 USB뿐 아니라 DVD도 사라고, 프린터도 사라고 하는데 숙모 이거 다 사야 돼요?
다 사기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내가 보기엔 여기서 USB만 사면 되겠다.
네.
자, 그럼 뭘 살지 대충 골랐으니까 컴퓨터 대리점에 직접 한번 가보자. 인터넷에서 보는 것하고는 실물하고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요, 숙모. 어서 가봐요.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오늘은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들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컴퓨터를 살 때 쓰는 용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화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 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바른 말, 고운 말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서원길 씨의 사연입니다.
저한테 종종 도움을 받는 친구는 만날 때마다 진하게 술 한 잔 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사실 진하게 술을 사는 게 뭘 어떻게 산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한 술을 산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슴이 진해지게 술을 산다는 건가요?
네, 진하게 술 산다. 바로 이 말, 일상에서 한국 남자들이 많이 쓰죠. 원래 술을 많이 산다는 말 아니었던가요?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킴 선생님에게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원길 씨. 많은 사람이 찐하다를 아주 넉넉하다란 뜻으로 쓰죠. 하지만 남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찐하다를 안타깝게 뉘우쳐져 마음이 언짢고 아프다로 뜻풀이합니다. 이 찐하다는 짠하다란 말과 비슷해서 어디에도 아주 넉넉하다란 뜻은 없는데요. 술을 아주 넉넉하게 잔다는 의미로 쓰고 싶다면 찐하게 산다가 아닌 건하게 산다라고 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한 술자리는 건한 술자리, 거하게 대접받았다는 건하게 대접받았다가 다른 표현입니다. 또 건하다는 술따위에 어지간히 취한 상태에 있다를 뜻하는 건하하다의 준말이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개살이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는 들어보시죠. 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탈레반 무장 반군이 페샤와르시의 한 학교를 공격해서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어서 충격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파키스탄 교사들의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서 총 쏘는 법을 배운다는 건데요. 파키스탄 교사들의 얘기, 오늘 세계는 우리는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하늘색 머리수건을 두른 한 여성이 권총에 실탄을 장전합니다. 그 옆에 둘러앉아 있는 대여섯 명의 여성들. 실탄은 어떻게 넣는지, 안전장치는 어떻게 푸는지 열심히 지켜보는데요. 다들 페샤와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것이냐가 아니라 총기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광경은 파키스탄에서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페샤와르시에서 일어난 탈레반 공격 사건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교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아닐라 나즈 경감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거든요.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기술을 배워둔 게 쓸모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 일어난 페샤와르 공격 사건만 해도 그래요. 만약 학생들이나 교사 중에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나마 복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총기 교육 과정은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요. 페샤와르 교사들은 이 기간에 권총에서부터 소총까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총기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법률 담당 교사인 자만 씨는 이렇게 총 쏘는 법을 익히는 건 원래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수많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시 어린 학생들이 보여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 다음에 오는 거지요. 일단 사람 목숨부터 지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보여준 희생을 잊어선 안 됩니다. 영원히 기억해야죠. 우리 후대 사람들도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페샤와르 학교 교사들은 수업 교재와 함께 권총까지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란 건데요.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배우는 점도 있을 거란 얘긴데요. 워낙 지난 몇 년 동안 혼란이 심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총을 보고도 낯설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12월에 일어난 총격 사건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장단체들이 파키스탄 곳곳의 학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사격수를 배우는 파키스탄 교사의 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또 손전화가 발달하면서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지구 건너편에 앉은 사람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잃는 것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문화가 설자를 잃고 있다는 건데요.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 구전 동화를 지키기 위한 나이지리아 여성의 노력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부지영 기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프리카의 역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통신수단이 날로 발전하고 손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차 그런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첨단 기술 기업인이자 의상 도안가인 엘리자베스 크페룬 씨는 아프리카 구전 동화를 21세기에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래 동화를 들려주지만 첨단 기기의 힘을 빌린다는 건데요. 크페룬 씨는 특히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a jungle somewhere, lived an elephant and a hippopotamus.
Afro Tales, 바로 크페룬 씨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인데요. 똑똑한 전화기,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컴퓨터라고 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크페룬 씨는 어렸을 때 벽난로 앞에서 친척들에게 들은 얘기를 손전화 앱에 담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나중에 큰 벌을 받더라.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더니 복을 많이 받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Hello, children. My name is Liz.
얘들아, 안녕. 그래, 내 이름은 리지야.
And I would like to tell you a story.
오늘은 거북이와 코끼리, 하마 얘기를 하려고 해.
This story will tell you why.
이 얘기를 들으면 학교에 가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거북이처럼 지혜롭게 되거든.
애프로텔리즈 앱은 2살에서 10살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화 영화처럼 그려진 화면이 나오고 리즈 이모란 사람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페이지 얘기가 끝날 때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라는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얘기 한 편이 끝나면 퀴즈를 풀게 됩니다.
Can you point at Mr. Elephant?
코끼리가 어딨는지 한번 짚어보겠니?
Try again.
아니야, 다시 해보렴.
Good.
아이고, 참 잘했어요.
Find the rope.
네, 이번에는 동아줄을 한번 찾아볼까?
No, try again.
아니, 틀렸어. 다시 해보세요.
Good.
네, 아주 참 잘했어요.
애프로텔리즈 앱을 개발한 엘리자베스 크페룬 씨는 나이 많은 친척들을 통해서 티브족 구전 동화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티브족은 나이지리아 동남부와 카메룬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으로 인구는 400만 정도입니다. 크페룬 씨는 앞으로 나이지리아 다른 부족의 구전 동화와 또 다른 언어로 된 구전 동화도 앱에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keep it centered around folk stories. I don't want
전래 동화에 중점을 두고 싶어요.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로 이미 유명해진 얘기는 다루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문화를 살리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를 잘 짜인 직물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전래 동화는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애프로테일즈에서 얘기를 들려주는 리즈 이모는 바로 크페룬 씨입니다. 크페룬 씨가 원고도 쓰고 낭독도 직접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림은 남편이자 동업자인 아이다 미에비 일람이나 에레미 씨가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애프로테일즈 앱을 만들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동화 같은 얘기가 두 사람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Help the hippo count to five. One.
애프로테일즈 앱은 안드로이드 방식을 이용한 손전화에서 two. 무료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5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크페룬 씨는 사업 자금을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프로테일즈 앱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시민과 사용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개발 자금을 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크페룬 씨는 기술이 전통을 없애버리거나 대신하진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술과 전통을 혼합해서 아프리카 문화를 지켜나가는 걸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고향입니다. 다들 서구 문화를 따라가느라고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 문화는 어떤 것인지, 후대에 잘 전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페르 씨는 애프로테일즈 앱 두 번째 판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 판 못지않게 재미있고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 쏘는 법을 배우는 파키스탄 교사들의 얘기 전해드렸고요. 아프리카 구전 동화를 보존하기 위한 손전화 앱이 나이지리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2년 2월 16일 오늘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소련의 하바로프스크 부야츠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야츠크는 당시 소련의 정찰부대 제88여단의 미령이 있던 곳으로 1년 전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가 일본군을 피해 만주에서 소련군 영내로 들어갔고 이곳에서 김정일이 태어난 것입니다.
He was born literally in a hovel in the Soviet Union while his family was under Soviet protection.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eader Kim Jong-il is the son of Mount Baekdu who was born at the sacred mountain.
김정일은 이후 1964년 대학 졸업 후 노동당 조직 지도부 지도원을 맡으며 당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됩니다. 김정일은 이후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철권 통치가 금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 16일 오늘 일본군은 열흘간의 게릴라식 공격 끝에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은 두 달 전부터 말레이시아를 가로질러 진군하면서 영국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일본군은 공습으로 영국군 후방을 유린하면서 정글을 통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The Japanese would take to the jungle. And outflank the British positions.
결국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일본군에게 항복하게 되고 일본은 1942년 오늘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를 잃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